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도 많이 경험했고 앞장서서 예수님의 편을 들기도 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남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던 제자입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그리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라고 말하는 이른바 충성맹세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도 큰 형님뻘 되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 이렇게 칭할 법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예고 하나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고는 뜻밖에도 시험당하여 실패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고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결코 유쾌할 수 없는 일이 예고되는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나 들어도 기분 좋은 그런 말을 하신 것이 아니고 외면하고 부인하고 배반하는 일을 충성맹세를 하고 있는 바로 네가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고를 한 셈이니까 생각해 보면 사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외면을 하거나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이나 그것도 시간의 간격을 두고 어떤 세월의 간격을 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죽는 자리까지도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바로 그날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고입니다. 설마 베드로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고대로 정확하게 세 번 부인하죠. 우리 뒤에 넘겨보시면 54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정확하게 들어 맞습니다. 예수님의 예지의 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언제 부인할 것과 그리고 몇 번 부인할 것까지 정확하게 예고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 예지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베드로가 아무리 충성을 맹세해도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또는 예수님은 감히 속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하심, 그 주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바가 있는 것이죠. 드러내고자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가 겪은 시험은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려지는 시험이요, 베드로가 겪은 실패 역시도 우리가 겪었거나 겪고 있거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실패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자리로 부름받고 있고 또 우리의 그 존재의 복됨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주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드러내 줍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충성스럽고 그리고 신실한 제자로 남아있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친 셈입니다. 기꺼이 옥에도, 그죠? 죽는 자리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이거나 위선이거나 허풍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사람에 대해서나 일에 대해서나 헌신에 대한 그런 결단의 순간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서약합니다. 서약할 때의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친한 친구를 향해서도 우리가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깎아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만한 일은 할 사람이 못 되는데 그런 일을 쉽게 겪고 넘어가기 어려울 텐데 그 사람 잘 그 일 감당하지 못할 걸,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친구를 우리가 미워하거나 증오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친구를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비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사람이 때때로 그 사랑과 헌신에 서약을 하는 배우자에게 그 서약을 한 만큼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를테면 남편 된 도리, 아내 된 도리를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방을 향하여 나는 사랑한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거짓이라고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짓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에게서는 그런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인간은 자주 그 내면에서 동일한 자아가 서로 충돌하는 모순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모순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스스로 깨곤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꾸 닫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그러면서 자꾸 잘난 척을 하죠. 평화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평화를 깨는 일을 바로 나 스스로가 하게 됩니다.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화를 내고 시원해합니다. 벗어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어딘가에 깊은 소속감을 갖기를 원하죠. 이렇게 말하자면 사실 끝도 없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너그러워져야 된다 그러면서 엄청 까다롭게 굽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그런 양면성을 한 존재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죄의 영향이죠. 죄란 참 묘합니다. 죄성이 발휘될 때 보면 죄를 지어서 언제나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 것만 아니라 묘하게 죄를 지었는데도 희생자의 위치에 있게 되기도 합니다. 죄를 지을 때 보면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구를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사실상 그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의 영향을 고스란히 자신이 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우리가 내면적으로 우리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랬던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는 자신을 그렇게 떳떳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저급하고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혐오할 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짓인지를 그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그 모습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주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한껏 자기 몸은 이렇게 사리고 도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은 사실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장 싫어하고 경멸하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자신이 하고 있다는 걸 베드로가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가슴을 찢는 일과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왜 통곡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지경에 처했구나, 비참한 사람이구나, 못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목 놓아 웁니다. 그러면서 또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태도를 취했고 그런 모습으로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가 그렇게 울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통곡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그런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 뒤에 본 그 말씀 5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재연해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신 뒤에도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그 관저뜰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하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이제 보더니 당신도 예수님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이렇게 다그쳤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거죠. 나는 지금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난 도통 모르겠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난 전혀 모른다. 그러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또 물었던 거죠. 이보시오, 당신이 바로 예수와 한패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하죠. 이 사람아, 좀 말은 좀 똑바로 해.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한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세 번째 사람이 오더니 이보시오, 당신은 예수 사람이야. 틀림없어. 분명해. 장담하면서 얘기했다 그러죠. 늘 함께 있었잖아. 그렇게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맹세컨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사실은 베드로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럽고 소름 끼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닭이 울더라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그 최근에 개봉됐던 그 Son of God이라는 이제 영화, 예수님을 그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그 영화 감독이 바로 이 부분에 이제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눈이 서로 마주치고 그리고 서로를 응시하는 그런 장면을 매우 이렇게 극적으로 클로즈업 시켜서 이제 스크린에 담았습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쓰러지고 바닥에 있으면서도 그 끝까지 베드로의 눈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굉장히 클로즈업해서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마치 숨이 멎을 것과 같은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어디론가 숨을 수만 있다면 당장 숨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 그것은 베드로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베드로의 그 심장에 정말 비수가 꽂히는 것과 같은 그런 통증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전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생각나게 하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이죠. 시몬아, 방심하지 마라. 사단이 밀을 마구 흔들어서 밀 속에서 결을 가려내듯이 너희 모두를 내게서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시몬아, 내가 굴복하거나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기억해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베드로가 시험에 빠져 허덕이고 또 더 극한의 자리로 망가지지 않도록 그를 붙잡고 계시고 그를 구원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어떤 충성과 열정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이겨내고 그 의지력으로 견뎌낸 것이 아니고 시험과 유혹의 때에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에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 것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헌신과 그리고 변함없는 애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위한 기도, 그를 대신한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너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내가 계속해서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다. 베드로야,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자리, 진정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도달하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었죠. 베드로에게. 바로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 정말 사단이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정말 그의 매우 가까운 지점까지 와 있다라는 사실은 베드로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단이 그에게 이처럼 가까이 와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님은 내다보고 계시죠.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지, 어떤 자리에서 넘어질 수 있는지, 어떤 시험이 올무가 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너를 잡으려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해왔다. 그 당시만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너를 위하여 기도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거기에 함께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 자신에 속한 경건, 그런 것, 그 신실함이 그래서 주를 섬기고 믿고 따르는 일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대담해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비겁한 선택을 했고, 용감한 듯 하면서도 소심하고 흥분하기를 잘하고, 그리고 주를 부인하고 배반하는 자리까지 간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려고 하는 핵심된 내용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것처럼 베드로의 삶의 그 후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겠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내용, 베드로가 보지 못했고 베드로가 느끼지 못했으나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삶도, 그리고 오늘날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의 삶 또한 그렇게 견고하게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 해가 이제 지나죠. 베드로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심각한 어떤 삶의 현실의 어려운 부분에 부딪힌, 이렇게 맞닥뜨려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악이 횡행하고, 그래서 참 아우성이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암담한 세월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그게 베드로 서신이죠. 베드로 전후서죠. 그 편지에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사실을 기억해보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르게 뒤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을 선택하여 어떤 자리로 세우시려고 하시는가 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나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나치시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내버려두지 않는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주를 세 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 배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한 후에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도 결코 그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그런 노사도가 되어서도 서신을 쓰고 신자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찾아가 보실까요?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그런 일, 제사장이 갖고 있는 그런 일이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그와 같은 그런 동급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여러분은 선택되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행하신 그런 특별한 일들을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을 위하여 밤낮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받아들여지는 그런 자로 바꾸시는 일을 위하여 일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어떻게 선택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당신이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하고 망하는 자리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부인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내가 몰랐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기도가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진 채로 그렇게 쓰러져 실패하는 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나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 덕분에 우리는 함께 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가 그런 실패를 경험한 자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바로 그것이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눈이 그 사실에 대해서 눈이 먼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무대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도통 모른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바로 우리의 삶의 그 무대 뒤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지를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만 열어봐도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고 그로 인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지지만 그 흩어짐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울이 회심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그 교회의 일꾼으로 서게 됩니다. 베드로가 환상 보고 고넬료의 집에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는 일들을 있은 후에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열릴 때 바로 그 모든 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에게도 임해졌다라는 것에 모두가 긍정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앞에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결과가 도출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작품을 만들어가는 작가가 하얀 캠퍼스 앞에 이렇게 딱 서면 이미 그 하얀 도화지는 그 캠퍼스는 그냥 아무 그림이 없는 것이지만 그 캔버스 위에 이미 작가는 내가 그릴 그림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속엔 이미 어떤 것을 펼쳐낼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저희 집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나 뭘 맡겼습니다. 어느 날 좀 그림을 그려서 낸 적이 있는데 그걸 좋게 보신 선생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어느 날 좀 큰 역할을 하나 맡겼는데 그림 하나를 잘 그려오면 그 그림을 우리 반 대표 그림으로 복도에 좀 걸려고 그런다. 각 반에서 그림 하나씩을 다 내놓기로 돼 있으니까 그걸 제 첫째 아이가 좀 역할을 해라 이렇게 맡겼습니다. 부담이 돼가지고 한 2주 동안을 어떻게 하나 뭘 그리나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못 그려도 괜찮으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실력만큼 하면 된다. 아무리 우리가 격려를 해줘도 본인은 너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런 사진 저런 사진 그림 보면서 자기가 정했습니다. 연못이 있고 나무가 그려져 있고 어떤 그 자연의 어떤 그런 모습을 그리려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려놓고 본인이 봤는데 실망이 큽니다. 창피하다는 거죠. 제가 봐도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가지고 제 아이 손을 붙잡고 우리 서정걸 목사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서정걸 목사님 집에는 사모님이 미대를 졸업하셨거든요.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알아차렸죠. 아, 그래, 야, 잘 그렸다. 아유, 너 잘 그린다. 근데 사모님이 조금 도와줄까? 그리고 이제 다 그려진 그림 위에 뭔가를 조금씩 덧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물 색깔이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고 그 안에 새들이 있고 연못 속에 뭔가가 그 안에 이렇게 놀고 있다라는 것들이 조금씩 배나오는 겁니다. 위에 몇 가지 덧칠만 했는데 우리 아이가 계속 하고 계속 놀랍니다. 뭐가 하나 살아날 때마다 드러날 때마다 그런 거죠. 미술의 전문가 앞에서 망친 그림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가진 인생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 있고 바로 그분의 기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진정한 평안, 안식, 기쁨, 만족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또 소원을 품은 것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할 말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곳을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에 눈뜰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냥 도는 말 중에 누가 했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은 참 좋아합니다. 내 상처가 나으면 나는 백신이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얼마든지 귀한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특효약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열한 제자, 그들의 인생이 비참한 종말을 맞지 않은 것은 저들의 믿음이 남달랐거나 저들의 신앙이 경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가 있었고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그 시험으로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또한 우리를 붙들어 세우는 것도 우리의 의지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지원, 하나님의 그 기도,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나의 열정과 헌신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향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헌신 때문이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도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내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길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살 때 필연적으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시험 속에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휘둘린다 하여도, 우리가 실패를 맛본다 하여도 그 일은 결국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그런 결과로 맺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나를 신뢰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리로 옮겨가고 그렇게 뿌리 내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통하여 경험한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존재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일하시는 그 기적이 차고 넘침을 늘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